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의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 당국이 지난 7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북한 국방과학원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2019년 12월 7일 오후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는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되었다고 발표하고,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이번 시험의 성공적 결과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변인은 하지만 시험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에 진행한 중대한 시험의 결과는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 번 변화시키는 데서 중대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해 발사장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과 관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험은 인공위성의 발사체나 ICBM 엔진 개발에 관한 것으로 주요 매체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언론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을 앞두고 미국에 대한 시위 강도를 높여가는 움직임으로 해설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조치로 동창리에 있는 서해 위성발사장과 엔진시험장 등의 영구 폐쇄를 약속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창리 발사장 해체에 대해 수차례 언급하면서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미북 관계 개선의 성과로 제시해왔습니다. 지난 5일 미국의 CNN 방송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엔진 시험 재개를 준비하는 듯한 정황이 위성 사진에 포착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7일 미국을 겨냥해 비핵화 의제가 이미 협상 테이블을 떠났다고 위협했습니다. 김 대사는 이날 로이터 통신 등에 보낸 성명에서 북한을 질식시키려는 시도에서 적대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추구하는 지속적이고 상당한 대화는 국내 정치적 어젠다라면서 미북 대화를 편의주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간벌비 속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사가 언급한 미국의 국내 정치적 어젠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20년 재선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대사는 지금 미국과 긴 대화를 가질 필요가 없다면서 비핵화는 협상 테이블에서 이미 내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 경제인들의 마카오 입경을 거부하고 한동안 억류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8일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로버트 그리브스 회장과 타라 조셉 사장 등 주홍콩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전날 오후 마카오에 들어가려다 입경 금지 통보를 받고 2시간가량 억류당했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 측은 성명을 내고 회장단이 마카오 암참이 주재하는 연례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현지를 찾았다가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입경이 저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입경하지 않기로 했다는 진술서에 서명하고 홍콩으로 복귀했습니다. 상공회의소 측은 이에 대해 입경 거부는 단순히 현 시국에 대한 과장된 행동일 뿐 국제 비즈니스는 건설적으로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홍콩 인권법과 미 하원이 의결한 신장 위구르 인권법안을 놓고 중국 정부가 예고했던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은 이 같은 법규들을 내정 간섭으로 규정한 뒤 미 비정부기구 5곳을 제재하고 홍콩 마카오 주재 외교관들을 추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홍콩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6개월을 맞는 가운데 8일 현지에서 세계 인권의 날을 기념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홍콩 시민사회단체 연합기구인 민관인권진선 주최로 이날 오후 홍콩 빅토리아 공원에서 열린 집회에는 시민 수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들은 집회 후 이후 홍콩 최대 번화가인 코즈웨이베이, 정부기관들이 있는 애드머럴티, 경찰본부 소재지인 완차이 등을 지나 금융중심가인 센트럴까지 행진합니다. 현지 경찰은 지난 7월 22일 이후 시위 폭력 사태가 우려된다며 민진 주최 대규모 행진을 금지했지만 이날 행사는 4개월여 만에 허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압승한 뒤 달라진 정치 진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매체들이 해설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드디어 영화 동네와 인물 아메리카, 미국 문화 속으로가 방송됩니다.
산타클로스가 있다는 걸 믿지 않는 소녀 수잔 월커. 산타클로스가 어떤 선물을 갖고 싶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물은 필요 없어요. 위험하거나 해로운 게 아니면 엄마가 다 사주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94년에 개봉한 레스 메이필드 감독의 영화 34번가의 기적입니다. 조지 시튼 감독의 1947년 영화 모린 오하라가 주연을 맡은 동명의 작품을 재구성한 작품인데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산타클로스죠. 풍채가 좋은 그는 풍성한 수염에 붉은 옷을 입고 매년 크리스마스 때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기 위해 바쁜데요. 34번가의 기적은 산타클로스를 믿지 않는 한 소녀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와의 훈훈한 우정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산타클로스로 리차드 아텐보로가 출연했고요. 엘리자베스 퍼킨스, 마라 윌슨이 주연으로 나오는데요. 영화 34번가의 기적, 지금 만나봅니다. 백화점의 특별 행사 감독 도리 워커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산타클로스로 일하던 직원을 해고하게 되고 산타클로스와 꼭 닮은 크리스 크링글에게 급하게 대신 산타클로스로 일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아이들은 산타클로스와 똑같이 생긴 크리스를 진짜 산타라고 믿지만 도리 워커의 6살짜리 딸 수잔은 산타클로스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크리스와 친해지면서 마음속 깊이 숨겨왔던 크리스마스 소원을 알려줍니다. 바로 아빠와 집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거죠. 크리스가 산타클로스의 존재를 믿으면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자 수잔은 산타클로스를 믿기로 하는데요. 한편 크리스의 활약으로 콜 백화점의 영업이익이 급증하자 콜 백화점의 경쟁사에서 크리스가 체포되도록 계략을 꾸밉니다. 결국 법정에선 크리스는 본인이 진짜 산타임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지만 여론의 지지와 수잔의 결정적인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죠. 그 후 도리 워커는 남자친구 브라이언 베드포드와 결혼하고 온 가족이 새 집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수잔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수잔의 가족은 크리스 덕분에 가족의 소중함과 순수한 마음을 깨닫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방금 배경음악으로 들으신 곡은 영화 34번가의 기적 중에서 브루스 브로튼의 사이닝, 수화였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한 소녀에게 산타클로스가 수화로 다정하게 넌 굉장히 아름다운 소녀야 라고 말해주던 장면에서 흐르던 곡이죠.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산타클로스의 따뜻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영화 34번가의 기적은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영화 가운데 한 편입니다. 이 영화를 좀 더 들여다보면 산타클로스를 믿지 않는 당돌한 6살 소녀 수잔은 현실 속 산타클로스 크리스를 만나고 나서 마음을 조금씩 열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소망을 이야기하는데요. 결국에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면서 현실을 너무나도 일찍 깨달았던 수잔이 어린아이다운 꿈과 소망을 되찾고 그 과정에서 어른의 삭막한 마음도 위로해주는 영화입니다. 이 작품은 1947년에 개봉한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작인 동명 영화를 1994년에 리메이크한 영화로 따뜻한 크리스마스의 풍경과 내용을 담아 재미와 감동을 모두 선사하는데요. 산타클로스가 대변하는 보이지 않는 것의 중요성, 바로 가족의 따뜻함과 사랑을 일깨워주며 크리스마스의 사랑을 보여주는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과거 지금처럼 여러 개의 케이블 방송이 없던 시절 정해져 있는 공중파 채널에서 방영해주던 크리스마스 특선 영화는 옛 추억을 기억하는 이들에게는 따뜻하게 남아있을 텐데요. 크리스마스 되면 텔레비전에서 자주 방영되는 영화, 즐겨서 찾아보는 영화 중 하나로 이 영화는 기억되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영화 34번가의 기적, 여는 곡이죠. 브루스 브로튼의 오버튜어, 서곡 함께 듣고 옵니다. 송이 울려 퍼지는 거리의 분위기와 딱 어울릴 만한 영화 34번가의 기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영화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동화 같은 영화로 잊고 있었던 동심과 순수함을 느끼게 해주는 작품인데요. 당돌한 6살짜리 소녀를 연기한 마라 윌슨의 깜찍한 모습이 눈길을 사로잡죠. 이 영화에서 산타클로스를 연기한 배우는 리차드 아텐보로입니다. 그는 34번가의 기적에서 산타클로스뿐만 아니라 영화 주라기 공원에서는 주라기 공원의 설립자 존 해먼드 역으로 열연을 했죠. 사실 리차드 아텐보르는 배우보다 감독으로서 더 빛나는 업적을 거뒀습니다. 1982년 연출한 그의 작품 간디는 1983년 아카데미 감독상과 작품상을 수상한 명작입니다. 34번가의 기적 감독이자 제작자인 레스 메이필드는 1992년 데뷔한 뒤 여러 영화와 TV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그는 영화 원시 티네이저, 경찰서를 털어라, 파이브 건스, 더맨 등을 연출했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영화 34번가의 기적 중에서 나탈리 콜의 징글벨, 종소리 함께 듣고 옵니다.
오케이, it's roll call time, everyone. Dasher, Dancer, Prancer and Vixen. Come on, Comet and Cupid and Donner and Blitzen. And where's Rudolph? Rudolph! Dashing through the snow in a one-horse open sleigh. O'er the fields we go, laughing all the way. Bells on bobtail ring, making spirits bright. Oh, what fun it is! Okay, guys, calm down. A day or two ago, I thought I'd take a ride. Soon my Mr. Wright was seated by my side. The horse was lean and lank. Misfortune seemed our luck. We got into a drifting bank and then we kissed for luck. Talking about jingle bells, honey.
(목소리) 영화 34번가의 기적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의 배경이 되고 있는 미국의 크리스마스는 과연 어떤 날일까요? 성탄절이라고도 불리는 이 날은 기독교 시조인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로 매년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기리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라틴어로 그리스도와 모임의 합성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모임으로 종교적인 예식을 의미하는데요.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아이들은 커다란 나무에 양말을 걸어두고 선물을 기다립니다. 이 풍습은 4세기에 동로마 제국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의 성 니콜라우스로부터 시작됐는데요. 어느 날 니콜라우스는 한 가난한 집의 세 딸이 지참금이 없어 결혼을 못 올리는 딱한 사연을 듣고 몰래 그 집 굴뚝으로 금 주머니를 떨어뜨렸는데 이게 벽난로에 걸어둔 양말 속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산타클로스가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나눠준다는 이야기는 미국에서 일반화됐고요.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축하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쯤에서 캐럴을 듣죠. 14세기 종교 가곡 형식으로 나타났고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등이 있습니다. 친구나 친척,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성탄절을 축하하며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고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칠면조구이나 크리스마스 푸딩, 케이크를 먹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만나는 이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나 해피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죠. 그런데 다음 날인 26일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문화축제인 콴자가 있고요. 11월 말이나 12월에는 유대교 명절인 한우카가 있어서 해피 할러데이라고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34번가의 기적 중에서 레이 찰스의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산타클로스가 마을에 오고 있어요. 함께 듣고 오시죠.
You better watch out. You better not cry. You better not pout. I'm telling you why.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He's making a list and he's checking it twice. He's gonna know who's been naughty or nice.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Now listen here. He knows when you were sleeping and he knows when you wake. He knows if you've been good or bad, so you better be good for goodness sake. Girls and boys, you better watch out and you better not cry. You better not pout. I'm telling you why.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Oh, here he comes. Look at him. Look out.
영화 34번가의 기적은 북미에서만 약 1,700만 달러를 벌어들였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약 4,600만 달러의 흥행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산타클로스는 지극히 현실적인 캐릭터입니다. 모습은 물론이고요. 성격도 우리 주변의 이웃과 다를 바 없는데요. 하지만 34번가의 기적 속에 산타클로스가 더 특별하게 와닿는 건 바로 고소를 당했다는 점입니다. 영화 속 산타클로스는 그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재판장에 서고 가진 고초를 겪게 되는데요.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고 결국에는 석방되는 내용으로 이 영화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줬죠.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34번가의 기적 중에서 디온 워윅의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 이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네요. 함께 들어보시죠.
Again, with candy canes and silver lanes aglow,
영화 34번가의 기적을 본 관객들의 반응 살펴볼까요? 80, 90년대 영화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매력이 있다. 최근의 자극적인 추세로 흘러가는 영화와는 다른 매력을 보여준다.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순수함을 느낄 수 있는 영화다. 어릴 적 내 감성을 되찾아주는 가슴 따뜻한 크리스마스 영화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34번가의 기적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미국의 커먼센스 미디어 평론가는 34번가의 기적은 원본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어린이와 어른들 모두 즐길 수 있는 영화다. 감상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라고 평했고요. 영국의 영화 잡지 엠파이어 평론가는 만약 크리스마스 때 정말 즐겁고 기분 좋은 영화를 찾고 있다면 34번가의 기적이 순수하고 매력적인 감동적인 그 영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옵니다. 영화 34번가의 기적 중에서 아레사 프랭클린의 Joy to the World, 온 세계의 기쁨을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34번가의 기적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산타클로스가 한 말이죠. 크리스마스는 그냥 날이 아니에요. 일종의 마음가짐이죠. 하지만 최근엔 이 마음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온 거예요. 아마 내가 고칠 수 있을 거예요. 내 존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의심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수잔 월커는 산타클로스가 재판장에 서자 그를 구하기 위해 판사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저 오늘은 일찍 잘 거거든요. 카드 안에는 카드와 함께 1달러짜리 지폐가 들어있었죠. 뒷면에는 이렇게 써있었습니다. In God we trust. 우린 신의 존재를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 것처럼 산타클로스도 존재한다는 신념으로 크리스는 풀려나게 됐죠. 또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말을 하지 못하는 소녀와 산타클로스가 수화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 감동적인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죠. 노래 한 곡 듣고 옵니다. 영화 34번가의 기적 중에서 브루스 브로튼의 벨뷰 캐롤 듣고 옵니다.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산타 인형만 봐도 크리스마스 캐롤송만 들려도 가슴이 설레던 시절을 회상하는 이들에게 잠시나마 어렸을 적 동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영화 34번가의 기적이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34번가의 기적 중에서 사라 맥락클란의 Song for a Winter's Night, 겨울밤을 위한 노래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유은영이었습니다. The lamp is burning low upon my tabletop. Snow softly fallin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김현숙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으로 가장 저명한 조류학자이자 화가, 탐험가, 생태학자의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존 오듀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존 오듀본은 평생을 바쳐서 거의 500종에 달하는 새를 관찰하고 채집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생생한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조류 생태계 연구에 막대한 기여를 한 분이죠.
존 제임스 오듀본은 1785년 4월 26일 미국 남부 카리브해에 있는 프랑스 식민지 섬 오늘날의 아이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장 오드본은 프랑스인 대위로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생모는 대위의 하녀인 지니 라빈이었습니다. 존 오드본의 태어날 때 이름은 진 라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지니 라빈, 아들은 진 라빈이죠.
이 생모는 오드본을 낳고 곧 사망했습니다. 진 라빈은 누나와 함께 프랑스 낭띠에 있는 대위의 정식 부인 앤에게 보내졌습니다. 대위와 앤은 남매를 정식으로 자신의 아이들로 입적시키고 진 라빈에게 장자급 포기에르 오듀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장자급 오듀본은 넉넉한 집안 덕에 미술, 음악, 자연사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경험을 할 수 있었죠.
오듀본은 이때부터 자연, 특히 새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아름답고 섬세한 깃털을 갖고 부드럽게 창공이 나는 새의 매력을 느낀 오듀본은 그림 솜씨를 발휘해 이를 새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드본이 18살 때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장은 나폴레옹 군대에 징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오드본을 자신이 소유한 미국 펜실베니아주 농장으로 보냈습니다. 장은 또 오드본에게 그곳에 있는 광산의 운영도 맡겼습니다.
미국으로 오면서 오듀본의 이름은 존 제임스 오듀본으로 바뀌게 됩니다.
새 이름만큼이나 오드본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그는 새로운 땅 미국의 각종 조류를 면밀히 관찰하고 그 내용을 그 시대 어느 누구보다도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오듀본은 북아메리카에 존재하는 새라는 새는 모두 그리겠다는 포부를 가졌다는데 19세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런 포부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었죠.
예, 미국에 온 지 1년 후 오듀본은 루시 블랙웰이라는 여성을 알게 됩니다. 두 사람은 1808년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광산업이 망하는 등 미국에서의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지요.
예, 이 광산이 망한 뒤에 오드본 부부는 켄터키주로 가서 잡화상을 열었는데 그것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드본은 부채를 갚지 못해서 잠시 동안 감옥 신세까지 져야 했지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린 두 딸이 숨지고 말았습니다. 시리에 빠져 이곳 저곳에 전전하던 오듀본은 남부인 뉴올리언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부인 루시는 가정교사로 일하고 오듀본은 초상화를 그리며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듀본은 틈만 나면 늪지대, 산림, 야생지역 등을 돌아다니며 딱따구리, 어치, 딱새, 앵무새 등 새를 관찰하고 그렸습니다. 새뿐만 아니라 곰, 뱀, 들소 등 들짐승도 관찰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때로는 원주민 인디언들을 만나기도 하고 도적에게 쫓기기도 하고 열병에도 걸리는 등 온갖 난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견디며 그린 수많은 그림들은 살아있는 것 같은 섬세함과 생동감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오듀본은 차츰 화가로서 또 생태학자로서의 명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1824년을 전후해 오드보어는 자신의 그림을 책으로 펴낼 출판사를 찾았지만 미국에서는 어디에도 흥미를 갖는 데가 없었습니다.
오드보어는 그림을 실물 크기로 그리고 그 크기대로 책을 내려고 하다 보니 쉽지가 않았겠죠. 자, 그래서 결국 영국으로 가는군요.
그렇습니다. 오드보어는 자신의 그림을 가능한 한 정밀하게 인쇄할 수 있는 출판사를 찾아서 영국으로 간 거죠.
오드보어는 우선 자신의 그림을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에서 전시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좋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뛰어난 그림 솜씨와 아메리카 개척지의 이야기를 곁들인 전시회는 관람객들을 완전히 매료시켰습니다.
여기에 그림을 복사한 것 몇 점을 가져왔는데요. 잠깐 볼까요?
예. 자, 여기 숟가락 두루미가 있는데요. 정말 새의 입이 숟가락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흰 머리 독수리 곧 이제 창공을 향해서 날아가려는 그런 예. 독수리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캐롤라이나 앵무새는 이 자그마한 앵무새들이 여러 마리 모여 있는데요. 초록빛에 얼굴 쪽은 노란데 네. 너무 귀엽습니다. 예.
전시회가 성공하자 그의 그림을 출판하겠다는 업체가 나타났습니다. 이 런던의 하벨 앤드 손 출판사였습니다. 드디어 400장이 넘는 그림이 들어간 첫 번째 책, 아메리카의 새들이 출간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책이 가로 1m에 세로 66cm가 돼서요. 워낙 크다 보니까 큰 책상 위에 펼쳐놓고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예. 이 당시로서는 세계 최대 사이즈의 책입니다. 이 보관을 하려면 따로 함을 짜야 될 정도였죠.
예.
그러다 보니까 네 권짜리 시리즈를 1827년부터 1838년까지 사이에 걸쳐서 차례차례 발행을 하게 됐죠.
책과 함께 부록으로 조류학 전기도 나왔습니다. 이 부록은 책에 실려있는 각 새들의 생태적 특징과 습성, 그리고 오듀본 자신의 탐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오드본은 이 책에 이어 1839년에는 북아메리카 조류의 개요를 펴냈습니다. 이 책은 그림과 함께 기록한 해설로 조류 해부학과 생태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죠.
진화학자인 찰스 다윈도 그의 유명한 저서 종의 기원에서 세 차례나 오듀본의 관찰 결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이 책은 미술책으로서도 위대한 작품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의 출판물은 영국의 조지 4세 국왕과 미국의 앤드류 잭슨 대통령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오듀본은 미국 예술과학 아카데미의 회원으로 추대됐습니다. 이외에 영국의 여러 학회들도 오듀본을 회원으로 가입시켰습니다.
명성과 물질적 여유를 얻은 오듀본은 미국 뉴욕 맨하탄 북부의 허드슨 강가에 커다란 저택을 마련하고 가족을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오듀본은 그곳에서 아메리카의 새들의 소책자를 편집했습니다.
1843년에는 미주리강으로 가서 포유류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동물을 관찰하고 그리던 도중 차츰 그의 시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아들 존 우드하우스 오듀본이 그림을 그리고 친구인 존 바크만 신부와 다른 아들들이 함께 출판을 추진했습니다.
새로운 책 북아메리카의 포유류는 1848년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오듀본은 1851년 1월 27일 뉴욕의 자택에서 66세를 일기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떠나갔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를 기리기 위해 1886년 최초의 조류보호협회가 설립됐습니다. 이 조직은 1905년 전국 오듀본 소사이어티로 발전했습니다. 이 기구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연보호단체 하나가 돼 있습니다.
미 우정국은 두 차례에 걸쳐 위대한 미국인 시리즈 우표에 오듀본을 포함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듀본의 그림이나 초기 책자는 오늘날 보물처럼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2010년에 미술품 경매상인 소더비에서 아메리카의 새들 한 지리 무려 1,150만 달러에 팔렸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외에도 그의 그림은 크기와 주제에 따라 한 작품에 몇천 달러에서 몇만 달러를 호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그의 이름을 딴 공원, 야생동물 보호지역, 동물원, 박물관, 학교가 수없이 많습니다. 도시나 거리에도 그의 이름을 붙여서 선구적인 자연보호 운동가를 기리고 있습니다.
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세계적인 조류학자이자 화가로 자연보호 운동의 선구자가 된 존 오듀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안녕하세요. 미국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미국의 문화를 들여다보는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도성민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어떤 집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궁금하십니까? 요즘이야 텔레비전과 라디오 또 영화 같은 전통적인 매체를 넘어서 세상 온갖 소식이 가득한 인터넷으로 또 직접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의 경험담으로 지구촌 곳곳 사는 모습을 알 수 있는 세상인데요. 그것이 쉽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분이라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미국 사람들의 집 이야기에 주목을 해보십시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오늘은 미국의 집 이야기입니다.
Well, now my husband and I live in a four-bedroom, two-and-a-half-bath house that we raised our children in.
버지니아 비엔나에 살고 있는 아이다 씨. 남편과 둘이서 방이 4개, 욕조가 있는 화장실 2개, 작은 화장실 1개가 있는 2층으로 된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I live in a three-story house with my parents, and I...
30대의 이 미혼 여성은 층마다 방이 하나씩 있는 3층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요.
I live in a two-story house with four bedrooms and three and a half baths. It's plenty big enough for us because my two children have...
두 자녀가 독립해서 부부만 방 4개에 욕실 3개가 있는 2층 집에 살고 있다는 탐 씨. 27년 전에 이 지역에 이사를 온 이유가 아이들을 조금 더 좋은 환경의 학교에 보내고 싶어서였답니다.
I think it depends on their needs. People who don't have kids, they like to live in the city.
젊은 세대들은 직장이나 학교 또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가까이 있는 도시 생활을 선호하기도 하지만 자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편리한 도심을 선택할 수도 있고 주위 환경도 좋으면서 더 넓은 집을 구할 수 있는 외곽 지역을 선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집에 사는가 하는 것은 나이에 따라서 그 필요에 따라서 달라진답니다.
또 집을 산다는 개념이 우선은 나와 내 가족이 살아야 될 집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내가 이 집이 왜 필요한가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가정이 있는 경우에는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는 지역이냐, 안전한 것인가, 학구는 괜찮은 것인가, 그리고 교통은 편리한 곳인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본인들이 살 집이라는 거에서 굉장히 중심을 둡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집을 사고 파는 일을 도와주는 부동산 중개인 이성은 씨입니다. 미국에서도 대도시인지 중소도시인지 아니면 동서남북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그 집값이 천차만별이지만 워싱턴 DC 인근의 집값은 미국에서도 아주 비싼 곳 가운데 하나랍니다.
DC 메트로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DC 메트로 지역에서 타운홈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인들이 가장 밀집해 있는 뭐 페어팩스 카운티를 예를 든다면 한 50만 불 정도 되면 방 세 개, 뭐 화장실 두 개에서 세 개가 딸린 타운하우스 정도, 그 정도로 이제 장만을 하고요. 만약에 좀 마당이 좀 있고 그런 단독주택을 이제 선호한다면 작게는 60만 불에서 뭐 70만 불, 80만 불까지도 뭐 그렇게 갑니다. 만약에 근데 이게 뭐 비엔나 지역이라든지 소울철트 지역이라 그러면은 이제 8, 90만에서 뭐 100만 불 이상씩 다 가고요.
집값이 만만치가 않지요. 방이 3개가 있다고 해도 워싱턴 교외 지역에서는 옆집과 벽이 붙어있는 주택, 그러니까 타운하우스라면 50만 달러 정도는 있어야 하고요. 분리되어 있는, 벽이 분리되어 있는 단독주택이라면 6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가 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나 콘도를 빌려서 월세를 내고 사는 경우도 많지만 미국의 1억 2,790만 가구 가운데 64% 정도가 조금 넘는 7,600만 가구가 내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눈에 띄는 최근의 소식은 그 집의 크기가 지난 70년 사이에 두 배가 더 커졌다는 사실입니다.
Well, I'm not sure, but I guess American houses do tend to be much bigger than those in most other countries.
다른 나라들을 가보면 미국 집이 큰 편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답니다.
Yeah, we like big things. I don't know why. Yeah, and they have less kids, so it doesn't make any sense.
자신도 큰 것을 좋아하긴 하지만 아이들도 예전에 비해서 적게 낳는데 집이 커졌다는 것, 정말 큰 집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걸 인정한답니다.
I'm not that crazy about huge house because you have to clean it. But common house was in the 1960s to what it is now.
60년대 유행했던 주택이 지금 보통의 미국 집이라고 보면 돼요. 그때는 부모와 서너 명의 아이들이 방 세 개가 있는 집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아이가 한두 명 아니면 아예 없는 경우도 방 네다섯 개 집에서 사는 경우가 많으니까 정말 집이 커지기는 커진 거죠.
Very small backyard. In Vienna, the land is very expensive, so we don't have a lot of space.
집이 크면 청소하고 관리하고 또 주택 융자금을 갚아야 할 일이 걱정이긴 하지만 자녀가 독립을 하고 방이 남아도는 지금도 뒤뜰이 조금 더 넓은 집을 샀었더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다고 하네요.
숫자로 보는 미국 중간 주택.
1950년대에 비해서 두 배나 커졌고 세계에서도 손꼽힌다는 미국 사람들의 큰 집. 실제 얼마나 큰지 그 수치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1950년 당시 미국 주택의 평균 크기는 27평 정도였고 지금은 73평으로 훌쩍 커졌습니다. 50년대 가구당 평균 가족 수가 3명이 조금 넘었을 때 1인당 공간이 한 8평 정도였는데 평균 가족 수가 2명인 지금은 1950년대 한 가족이 모두 썼던 공간을 혼자 쓰고 있는 셈입니다. 1970년대는 방이 4개 이상이 있는 새 집은 23% 정도였는데 90년대는 30%를 넘었고요. 2010년대에는 40%가 넘는 새 집에 방이 4개 이상이었습니다.
미국의 주택 정책.
전문가들은 미국 사람들이 내 집을 갖고 큰 집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은 미국 정부의 정책과 무관치 않다고 말합니다. 초기 유럽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미국에 정착할 때도 종교의 자유와 함께 내 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었다고 하죠. 1930년대 미국 연방정부는 연방주택관리청을 설립해서 담보대출을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집을 살 수 있도록 권장을 했고요. 1940년대는 집이나 땅을 가진 사람들의 나라는 정복할 수 없다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연설 이후에 집을 가진 사람들이 40%대로 껑충 뛰었습니다. 또 2차 대전 후에는 집으로 돌아온 군인들이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부담 없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왔고요. 1970년대 이후에는 집을 사는 공간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는 투자라는 인식이 더해지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잘 살아왔는지 그 시간과 노력, 성공의 정도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집의 의미가 더 커졌습니다. 자, 그나저나 수십만 달러에 백만 달러도 넘는다는 집을 어떻게 내 집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미국 사람들은 다 부자일까요?
No, we had a mortgage for a long time. Eventually, we paid off our mortgage.
물론 돈 많은 부자들은 여기저기 여러 곳에 큰 집을 부담 없이 살 수도 있겠지만 평범한 미국 시민들은 대개 모기지라고 불리는 주택 담보 대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I had a loan. I had another house, and I sold it. It was worth about half that price, so I had some money.
형편에 따라서 적게는 몇 년, 많게는 30년까지 사려고 하는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이자와 원금을 갚아가면서 자녀도 키우고 은퇴 후에는 손자들의 재롱을 보면서 또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것. 보통의 미국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한 생각입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조성민이었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잠시 후 9시부터는 BOA 세계뉴스에 이어 뉴스 포커스와 그 시절 그 노래가 방송됩니다.